제29장 그리스도인의 길. 시간 1950년 2월 23일 저녁. 장소 홍콩 구룡 좌돈도. 설교자 니토생 이상수 형제님. 주님 앞에서 정한 비밀 서약을 실행함. 니토생 형제님, 우리는 요한 웨슬리가 20세에 결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오직 그때 한번 생활의 수준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생활의 수준을 바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의 수입과 지출을 적은 장부를 보았을 때 그의 만년의 수입은 증가했으며 매년 적어도 1, 2만 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가 임종한 해의 수입은 어느 해보다도 많았는데 2만여 파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수준은 동일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복음과 문서의 출판, 복음지 등을 위하여 내놓았으며 또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주부들은 다 하나의 장부를 만들어 주님 앞에서 생활의 수준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해놓으면 반드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통회하면서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믿음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가진 여러분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상의해야 할 뿐 아니라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약정을 해야 합니다. 복권에 있는 어떤 형제는 매월 오직 4원만 쓰겠다고 정했으며 많은 형제들은 그가 이렇게 한 것이 매우 잘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틀렸다고 말하겠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면서 배고픔을 참고 추위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가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어느 날에는 병이 들어 더 많은 돈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돈에 대하여 매우 총명하고 사고력이 좋지만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본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눈멀어 있었지만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을 한 후에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비밀스럽게 한 약속을 실행하는 것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따름. 이상수 형제님,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늘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오해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독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는 이들 개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믿는 이들 전체를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한 번도 기독교인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생각건대 많은 사람들의 답변이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일 뿐 당신 자신은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때 당신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관점과 생각에 따른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기독교의 교훈과 신조를 지키며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리나 일종의 가르침이 아니며 성경을 규범으로 하여 열심히 성경의 가르침 등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내적인 것을 주의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주의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어조는 비교적 객관적이며 추상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떤 표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규칙이 교리나 성경의 말을 지키는 것을 표준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네 자매에게 묻겠는데 당신은 좌돈도 7호 2층의 가르침과 표어와 신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마 형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달리시면 당신도 앞에서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체험은 다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비록 어떤 때 외적인 행동들이 있지만 근원은 반드시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헌신은 내적 생명의 요구임. 그렇다면 나는 사형제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헌신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묻건대 왜 좋아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우리 속의 생명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속에 있는 느낌이 기뻐하고 통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1943년 연대에서 내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해 연말에 나는 재물의 문제가 형제 자매들에게서 분명히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아갈 길이 없으며 형제 자매들 또한 하루도 참된 부흥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1942년 12월 12일 주님은 연대에서 역사하셔서 그날 저녁에 나는 헌신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형제 자매들의 속 부분을 만지셨고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3개월 반을 이렇게 했을 때 6,700명이 모든 것을 전부 헌신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을 내놓고 이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제 자매들은 다 부흥 안에 있었고 심지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집으로 돌아가 의복도 감히 만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만지면 주님은 그에게 드리라고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드릴 때는 평안에 있었지만 드리지 않을 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1948년 복주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자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속에 있는 생명의 요구를 응하는 것입니다. 나도 자신의 간증을 약간 하겠습니다. 1928년 곧 23년 전 나는 20여 세밖에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으며 여러 차례 산과 들로 가서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1933년 주님은 참으로 나를 만지셨으며 내가 그분의 사역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몹시 발버둥치며 주님께 많은 이유를 댔지만 주님은 단지 그분의 임재로 내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직업을 내려놓기 원했던 그날 내 속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주님 앞에 꿇어앉아 그분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또한 속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해방과 시원함은 하늘에 오른 것 같았으며 지금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내 속에는 매우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나는 아직 자신을 드리는 것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에 있는 요구를 순복할 때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산다면 자신을 내맡긴다는 이 한마디는 당신으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게 하는 말이지만 당신 속에서는 평안에 있을 것인데 이는 당신이 내적인 요구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이 평안할 정도로 해야 함.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마 형제는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내 속이 평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만일 단지 천당에 가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아직 통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갈수록 통쾌하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속에 통쾌하고 평안한 느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속이 얼마나 평안한지. 귀용여사는 그녀의 속에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었으며 심지어 그녀의 미모까지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없이 하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녀는 매우 가련했지만 그녀는 평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뮬러, 성 프란시스 등은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내적 요구를 만족시키고 평안을 얻기 위하여 달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원문에서 손을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내적인 요구가 바로 얼마나 철저한 요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내적인 생명의 요구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성경의 가르침과 규례와 품행을 준수하고 혹은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면서도 속에서 평안이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열심이 있지만 속에서 달콤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도덕적이며 범죄하지 않고 겸손하다 할지라도 신선하지 않고 달콤하지 않으며 기쁘지 않다면 이는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요구를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물론 어떤 면에서 성령의 부어지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의 더 큰 능력은 바로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요구에 응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버린 것이 얼마이면 당신이 얻은 성령의 능력도 얼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 매우 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것이거나 혹은 어떤 것을 붙잡고 놓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거나 어떤 일을 포기하기를 아까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느낌이 둔하고 영적인 느낌이 예리하지 않다면 틀림없이 버리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될수록 주님의 내적인 요구를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밝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며 기쁨이 없다면 속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가 외적으로 볼 때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속에 현에 문제가 있다면 피아노를 연주해 볼 때 음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속에서 민감하지 못하다면 유일한 원인은 바로 그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일 자신이 올라갈 수 없고 형제 자매들과도 교통할 수 없으며 형제 자매들의 공급이 당신에 대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느낀다면 내가 말하건대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요구에 응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속에서 흑암과 평안치 않음과 달콤하지 않음과 민감하지 않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외적인 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요구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다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의 요구가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다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요구에 응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여전히 하나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마치 그 젊은 관원이 그가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에게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또한 그분의 공급임. 아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사람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그리스도의 요구를 들어줄 때 당신 안에는 즉시 신선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느 때든지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요구가 느껴질 때 당신이 즉각 이 요구에 응한다면 당신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요구가 있을 때가 바로 그분의 공급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풍성하심과 초월하심과 귀함을 간증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피아노와 같이 속에서 나오는 음조가 옳은가 그른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형제자매들이 더 일어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만지기 원합니다. 물론 오늘 어떤 형제자매들은 헌신과 드림에 대한 말을 듣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형제자매들을 따라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헌신과 내맡김은 반드시 당신 속에서 이러한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주님의 요구에 대해 속에 예민한 느낌을 갖게 하고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귀한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요구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응한다면 쉽고 가볍겠지만 만일 일부분만 응한다면 오히려 힘이 들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100분의 60 혹은 70만 응답했다면 이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당신이 100%를 응했다면 이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반만 응답하는 것도 더욱 기쁘지 않은데 마지못해 응하는 사람은 몹시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얻는 기쁨과 공급이 가장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우리의 응답이 적을 것을 인하여 염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철저하게 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길이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에 응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건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반드시 속에 강함과 달콤함과 평안함과 분명함과 투명함의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임. 니토생 형제님, 오늘 우리는 교회 중에서 동일하지 않은 두 부류의 형제자매들을 볼 수 있는데, 많은 형제자매들은 기뻐하는 이들이고 소수의 형제자매들은 근심하는 이들입니다. 아마 당신 옆에 앉은 사람은 이 두 부류의 다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누가 가장 즐거운 사람인지 택하여 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즐거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틀림없이 질병이 있을 것이며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님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교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두 분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나는 아주 기뻤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전하고 나자 기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요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와 말씀과 권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용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마치 확성기와 같이 다만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구를 분명하게 말해줄 뿐입니다. 오늘날의 길은 바로 속에 있는 음성을 청종하는 것임. 만일 형제자매들이 듣고도 아직 주님의 요구에 응하기 원치 않는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일찍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오늘 당신은 반드시 나는 나의 형제를 따른다고 작정해야 합니다. 왜 당신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습니까? 이 수년 동안 당신은 돈과 세상과 염려 등으로 당신 안에 있는 요구들을 덮고 누르고 제안해 왔습니다. 여기서의 우리의 모든 가르침들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당신 안에서 날마다 들어야 할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선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말을 하는데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은 손에 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최후에는 그 젊은 관원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놓는다면 삭개오와 같이 즐겁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이러한 말을 들려준다면 그는 아마 듣고 난 후 나가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괴로운 느낌이 없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생명이 된 사람만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